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읽고 있는데, 요즘 우리 십계명 읽고 지난번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읽어서 오늘 아마 111번 문제부터 하면 되지 싶습니다. 3계명부터 하면 됩니다. 대요리 문답의 특징이 십계명 해설을 아주 충실하게 해놓은 것이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 대요리 문답에 특별히 이게 십계명 해설이 있는데요. 이 십계명 해설을 잘 읽어보면, 야, 우리가 진짜 십계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십계명 안에 담겨 있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의도, 또 우리가 십계명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을 추구해야 될 건지, 어떤 부분을 멀리해야 될 건지를 아주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이 저녁에는 질문과 답만 읽지만, 혹시 여러분 돌아가셔가지고 밑에 각주 성경구절 한번 대조해 가면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게요, 정말 우리가 십계명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너무 가볍게 다루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줄 만큼 아주 충실하게 십계명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 그러니까 이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길을 보여주는 건데,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기에 이제 대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400년 뒤에 우리는 너무 좀 예수 믿는 신앙을 가볍게 생각해서 교회 다니면서 마음만 편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뭔가 우리 히브리서 읽을 때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열정 잘 없고, 요즘 레위기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어떻게 애굽과 가나안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빚어내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요즘 레위기가 계속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나고 뭐 이런 게좀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요즘은 그런 거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보통 사람은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면 돼,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수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요리 문답 읽으면서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십계명 읽으면서 어떤 삶을 살려고 했었느냐는 거를 우리 좀잘 배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빚어내려고 하시는 목표, 또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로 좀 멀리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풍조, 이런 것들을 좀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1번부터 해야 돼요.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는 겁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그러면 이 제3계명에서 112번으로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볼게요.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뽑기,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도 거룩하게 하고 대화도 책임 있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거는 부정형 명령이지만, 부정형 명령이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그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요,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3계명이 부정형 명령이거든요.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113번은 질문이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한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이름을 무지하게, 헛되이, 불경건하게, 속되게, 미신적으로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사역을 모독하고 위증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죄악된 저주, 맹세, 서원, 제비뽑기에 사용하는 것,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을 위반하고 불법적인 맹세와 서원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고 항변하며 이를 호기심으로 파고들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것의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고 혹은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이나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을 마술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반대하는 것, 외식과 악한 목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적합하지 않고 지혜롭지 못하고 열매가 없고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여기에 하나하나 나열되어 있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4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안 하고 싶었던 거예요. 4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3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거죠. 우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쳤는지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시대에도 예배를 너무 가볍게 드리거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좀 이렇게 가볍게 그렇게 다루는 이런 거 하지 않고 여기에서 3계명이 요구하는 것, 금지하는 것 이렇게 구분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3계명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 계명, 3계명에는 부칙이 있어요. 이 3계명을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4번을 보시면 3계명을 지키도록 더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3계명에 더해진 내용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더해진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남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이 사람의 비난과 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벗어나도록 용서하시거나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다루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자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의 자기 인생의 도우미 정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 될 뿐이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 우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내가 만든 신,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신, 우상,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거든요. 지난번에 사무엘 상 읽을 때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왔을 때 나를 이렇게 박해하게 하는 분이 여호와시라면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왕을 부추겨가지고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자기가 얼마나 다급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고 하는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런 종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섬길 줄 모른 채로 하나님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가당찮은 일이라는 것을 이 세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죠. 오늘 레위기 묵상하는데 보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는데 115번을 보면 자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요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요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대요리 문답 만든 분들이 성경을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답을 적어놓은 이유는 이분들은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4계명이 그러면 이런 4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뭐냐? 116번째, 116번에서 제4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명하신 특정한 시간, 즉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이날은 창세부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곱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고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안식일이 성취가 된 것이 주일이거든요. 주일에는 사실 구약의 안식일뿐만 아니라 온갖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주신 은혜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그것이 이제 주일이어서 구약의 안식일이 곧 주일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일이 우리 어떤 안식일의 어떤 연속성이 있는 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7번에서 자, 안식일 혹은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 혹은 주일을 온종일 거룩하게 쉼으로써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 아니라 다른 날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치는 것이요,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시간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히 절제하게 정리하고 또한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에 행하여야 할 의무들을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에 해야 될 일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레위기에서도 일을 멈추는 쉴 안식일,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모든 일을 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안식일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주일이 되면 모든 일을 다 멈추고,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 같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에 온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 준수의 책임이, 안식일 준수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 십계명을 잘 읽어보면 118번 문제 제가 읽어볼게요. 왜 특별히 가장이나 다른 윗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더 있습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특별히 가정의 가장들을 비롯한 윗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의 통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안식일을 지키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이 고용했다는 이유로 아랫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종종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안식일 시키고 다른 사람은 일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영향력이 있으면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의 책임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이나 윗사람에게 더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계명이 금지하는 게 뭐냐? 금지하는 거, 이거 길어요. 자,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지켜야 할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 의무들을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행하면서 그것들에 대해 실증을 느끼는 모든 것이며, 또한 게으름으로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죄악된 일을 행함으로서 그리고 세상 일들이나 오락에 대해 모든 불필요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하면서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예. 이게 안식일을 더럽히는. 그래서 안식일에 금지된 것들 있고, 자, 그러면 자, 이 안식일의 강조점이에요. 4계명. 제4계명을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더해진 이유는 일회 중 엿새를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허락하시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만 남겨두신 계명의 공평성 때문입니다. 둘째,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날에 대하여 특별한 예의를 갖출 것을 요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셋째,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넷째,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은 이날을 복되게 하셔서 자기를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날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방편이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누누이 설명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 예의 갖추고 하나님의 모범을 따르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데 121번 보시면 제4계명은 왜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4계명이 기억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그날을 잘 지키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날을 지킴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며 기독교 신앙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큰 은혜를 계속 감사함으로 기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식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에 대한 우리 본성의 빛은 부족한 반면에 다른 날이 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안식일에 자유롭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을 억제해 주시려 한 것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7일에 한 번 오는데 그 사이에 세상적인 일이 많이 늘어나서 안식일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하려는 생각으로부터 너무나 자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기 앞잡이들과 더불어 필사적으로 안식일의 영광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식일에 대한 기억조차 지워버려 우리를 온갖 불신앙과 불경건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요리입니다. 121번이 설명하는 이것이 안식일을 잊어버리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상태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400년 전 사람들의 유혹이나 우리 유혹이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에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주일에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드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렇게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한다는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고 이것은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시간이야 이거를 계속 상기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의무라고 말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열째 계명, 여섯 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의무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122번을 보시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말하는 여섯 계명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고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섯 계명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무는 네 가지밖에 아닌데 다른 사람을 향한 의무를 여섯 가지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 남을 잘 대접하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일종의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그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해야 될 의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5계명이에요. 123번에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모가 뭐냐? 부모. 124번을 보시면 제5계명에서 부모란 누구를 뜻합니까? 5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에서 부모란 혈육의 부모를 말할 뿐만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더 나은 모든 윗사람을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해서 가족이나 교회, 국가에서 우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이게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아니고 대유리 문답이 강조하는 거는요, 이것이 우리 위에 세워두신 모든 권위를 다 포함하는 거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요 레위기 19장에서 강조하는 것이기도 해요. 레위기 19장을 읽으면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저 뒤에 보면 노인을 공경하라는 이야기로, 그래가지고 사실 거룩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데 왜 부모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5번에 왜 윗사람을 부모라고 부릅니까?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는 것은 그들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행할 때에 어떤 종류의 관계이든지 부모처럼 그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을 나타내도록 가르치기 위함이며, 또한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들을 수행할 때 자기 부모에게 하듯이 더 큰 자발성과 즐거움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모든 권위를 다 포함하는 이유는 어른이라면 자기 피붙이 자식뿐만 아니고 모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자식처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나를 자식처럼 아껴주는 어른이 많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정말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려면 영적인 아비 어미, 그래서 예배당에 뛰어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다 내 자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돌보듯이 품어내는 그런 어른들이 많으면 교회가 이게 정말 교회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초신자들을 아비 어미처럼 돌보는, 사실 그거 성경의 아주 중요한 강조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대할 때 정말 부모를 대하듯이 그렇게 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제5계명의 126번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라 그래요. 일반적인 목표, 의도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5계명의 일반적인 범위, 의도는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 즉 아랫사람, 윗사람 또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마땅히 행할 의무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을 통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7번 보시면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자,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을 향해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두 마땅한 존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로, 그들의 덕과 은혜를 본받음으로, 또 그들의 정당한 명령과 조언에 즐거이 순종하고, 그들이 징계할 때 기꺼이 순복함으로, 그들의 다양한 계급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며, 그들을 변호하고 지지하며,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을 영예롭게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훌륭한 것은 아니고 윗사람도 연약한 사람인데 허물은 덮어주고 함같이 하지 말라는 거죠. 최소한 샘이나 야베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을 잘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태도,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죠. 이렇게 살면 좋아요. 아랫사람들이 윗사람에게 범하는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128번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모든 것과 윗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조언하고 명령하며 징계할 때 윗사람들의 인격과 지위를 시기하고 경멸하며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윗사람들을 욕하고 조롱하는 것, 또한 윗사람들과 그들의 통치에 수치가 되고 불명예가 되는 불량하고 부끄러운 행동 모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시기, 경멸, 대적, 권위를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서 아랫사람의 의무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윗사람의 의무도 가르쳤어요. 그래서 129번을 보시면 129번 윗사람들이 공경을 받아야 될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것을 또 가르쳤어요. 그래서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와 그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했을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부끄럽게 하고 책망하며 징계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중하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스스로를 영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우리 아래 사람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윗사람의 의무도 있어서 윗사람이 129번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요리 문단 만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관계 속에 어떤 원만한 은혜가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130번 보시면 윗사람의 죄는 무엇입니까? 윗사람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 안일, 이익 혹은 쾌락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것이며 불법적인 일과 아랫사람의 능력에 지나치는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랫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권하며 격려하며 좋아하게 하고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며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며 부주의하며 아랫사람들이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빠지게 하거나 혹은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과 아랫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하지 못하고 신중하지 않으며 가혹하거나 또는 태만한 행위로 어떻게 하든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스스로 깎아내리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윗사람의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재밌죠? 우리 윗사람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으면 부모 공경하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공경해야 되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있는데 공경받아야 될 어른들이 잘못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부모와 자녀가 더불어 해야 될 어른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더불어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랫사람 윗사람뿐만 아니고 동료들 가운데도 131번 보시면 동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주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서로의 은사와 높아짐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야 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 높아지는 건 되는데 내 동료가 높아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이게 동료들 사이에 죄가 무엇입니까? 13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동료의 가치를 나쁘게 평가하고 동료의 은사를 시기하며 동료가 높아져서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서로 교회에서 힘겨루기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5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더해진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133번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5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유익이 있는 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사람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아랫사람과의 사람 혹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삶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고 묵상하면서 십계명을 그저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이 의도하는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힘껏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